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저는 오늘 우리 인생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가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가뭄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교만한 죄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바로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유다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신들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야김 제4년을 전후해서 유다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가뭄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요, 마실 물조차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지독한 가뭄이었다는 거예요. 농과 밭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가축과 들짐승조차도 극심한 갈증으로 헐떡거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그나마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가뭄에 조금이라도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같은 가뭄을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재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 무서운 가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기 3절과 4절을 보세요.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여러분, 유다 땅은요, 원래가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항상 부족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침략했던 많은 적들이요, 유다 땅에 우물을 먼저 점검하고 또 배수로를 먼저 차단해서 그렇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물은 유다 땅에서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상징인 물과 비가 딱 그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유다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상징인 물과 비가 멈추었을 때,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이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있을 만한 곳에 사람을 보내서 물을 가져오도록 명령한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권세를 이용해서 먼 곳에까지, 저 골짜기에 가서 또 이웃나라에까지 가서 어떻게든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극복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다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스스로를 구원해 보고자 했지만 그 모든 노력이 다 허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교만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너무나 교만해서 뭐든지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다고 믿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죄악된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귀를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마치 가뭄에 메말라버린 그 황폐한 유다 땅처럼 그들의 영혼이 죄악으로 메말라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들풀까지도 다 말라버린 짐승들조차도 물 한 방울 없이 헐떡거리는 죽음의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 5절과 6절을 보세요.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들짐승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한 영적인 악영향입니다. 영적인 악영향.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들만 고통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 만물까지도, 들짐승까지도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지진, 태풍, 쓰나미, 홍수, 이런 숱한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여러분, 지금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서 지구 열대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난 7월 달에 평균 기온이요, 지구 역사상 가장 온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계속 지구가 열대화로 변해가는 거예요. 빙산들이 막 녹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연재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까지도 다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사는 이상 여러분,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연까지도, 이 땅의 자연의 그 모든 식물, 초목들, 또 산과 바다까지도 다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유다의 죄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여기 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죄의 실상을, 나의 죄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죄를 더하게 되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곡히 중보하지요. 여기 8절 이하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그 죄를 마치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유다의 죄를 고백하며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예레미야가 호소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예레미야처럼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여 이 땅의 죄악을 보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옵소서. 그럼에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얼마나 한심한 백성들입니까? 여기 10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죄악의 발을 멈추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금식할지라도 더 이상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드리는 모든 행위가 순종함이 없이 진실함이 없이 종교적인 형식만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아직도 꽁꽁 싸매두고 저 마음 깊숙이 감춰두고 그러면서 그저 입술로만 용서해달라고 거짓된 회개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내 자신이요 내 죄를 버리지 않고 정말 진실한 회개가 없이 그저 하나님께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 통회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인데요. 우리 지교회 설립을 위해서 각 셀들이 VIP 불신자를 초청하는 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타이완 셀장님으로 섬기시는 유구목 장로님, 또 부셀장님으로 섬기시는 김미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에스더리 선교사님, 또 호나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셀장 셀모님으로 섬기시는 정원지 장로님, 또 정민경 피택 장로님, 또 호나고요. 김민기 이효수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국의 셀장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경옥 전도사님, 또 후원하는 민윤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더 웨이 센터 셀장 셀모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현주엽 또 집사님, 현영미 비택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하는 제레미아 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2세 교육 또 지교회 설립의 꿈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미란 권사님 또 수술 후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성철 윤정수 권사님도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파송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특별히 홍은기 원로 목사님 순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라오스의 김민기 이효수 선교사님, 또 이집트의 조아론 이인의, 또 태국 제레미아 박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성 목사님 휴가 중이십니다. 평안한 쉼과 안식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내일 저녁, 우리 금요일 저녁 8시에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교육관에서 있게 되는데요. 함께 기도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 중이신 우리 김정선 집사님,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단기 선교 중입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광고 말씀드릴 것은 본당 스테이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주일 예배는 교육관에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대한민국, 북한 땅의 동포들,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넣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